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짧은 구절인데 부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또 5절에는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도 산모가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부정함이란 불결함, 더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12장은 부정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 상황을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모는 부정한 기간이 다 지나면 어린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집이 어려우면 비둘기 두 마리만 가지고 제사를 준비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면 8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함은 깨끗하다는 말이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더러움과 깨끗함이라고 다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11장에 보면 동물을 깨끗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해서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출산으로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일을 다루고 있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과 또 의복이나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생기는 부정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몸에 유출이 생겨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죠. 그 레위기는 여기서 보듯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일,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일에 대한 일을 다루고 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후속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11장부터의 다섯 장에 걸친 주제를 꼽아본다면 음식, 출산, 피부병, 곰팡이, 유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본 주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귀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떠올려 보자면 요즘의 세상의 관심사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몸져 눕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우리 인생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죠. 또 나라 밖의 최고의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사상자가 수천 명이고 피난민만 300만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도 흔들거리고 주가도 흔들거리고 가깝게는 휘발유값이 오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삶에 끼쳐지는 그 여파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토록 우리 삶을 뒤흔드는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음식, 출산, 피부병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시국이 이러한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대체 우리가 귀 기울 만한 주제가 되는가, 이런 주제들이 대체 중요하긴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레위기가 어떤 문맥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주제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현실 가운데 대두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대국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집트 땅을 다 벗겨버리시듯 끌어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땅은 아예 껍질채 너덜너덜해진 그런 형편이었다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인상적인 출발을 한 셈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 있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제 곧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라면 앞으로 40년 동안 대체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과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주제에 40년 동안 멀쩡히 살아냅니다. 대단한 생존의 기록이라고 말할 텐데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변변한 회고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뭐 이런 일까지 가지고 신경을 쓰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에서 보듯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있죠. 20세기를 돌아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어려운 많은 경험,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들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생 경험이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 보면 이런 대단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을 볼 수 없지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착착 진행되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 이스라엘의 대단한 대적들, 그리고 척박한 광야 같은 주변 환경은 성경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야말로 어떻게 이집트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을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물조차 얻기 어려운 이 척박한 광야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같은 것이 최대의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따로 공을 들이시는 데가 있죠. 애굽이니 광야니 가나안 같은 것은 쉽게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과 어떤 다른 용건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규모의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이주 사건의 목표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길게 묘사된 성막 그리고 성소라는 주제를 통해 표현되고 있죠. 이 모든 대단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벌이신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동전의 다른 한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이라는 주제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이 소소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 이것이 바로 부정함 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산모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함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레위기 본문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삶의 주제를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라 안팎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비로소 삶의 본래의 주제, 즉 제대로 살아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생존 문제는 알아서 다 책임지실 테니 너희는 이 문제를 충분히 직면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삶의 그들의 궁극적인 주제인 것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공통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주제가 레위기가 꺼내놓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11장부터는 이러한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따져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당을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라야 엎드려 울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소원한다고 해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처참할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이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가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12장의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여자가 출산을 하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금방 눈에 띄죠. 2절에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33일 동안 더 부정함이 지속됩니다. 한편 5절에 보면 여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추가로 66일간 부정함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80일간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여자를 낳으면 더 오랫동안 산모가 부정한 것인가? 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각기 있지만 서로들을 다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은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여기도 그런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질문에 몇 마디를 덧붙여 볼 수 있다면 성경은 남녀를 구별하고 있다는 정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보면 거기 그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다고 서원했을 경우에 돈을 내고 그 사람을 직접 바치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남자의 경우보다 여자를 서원했을 경우에 바치는 값이 3분의 2 정도 낮죠. 자, 왜 남자의 가치가 더 비싼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마도 노동력에 따라 사람 값을 매기기 때문에 남자가 더 비싸게 값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역시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한 것 자체를 말하지 않지만 둘이 남자와 여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구별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레위기 12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출산은 산모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하고 바로 동의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말씀이니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를 낳는 일 자체가 부정한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생육한다는 것은 낳아 기른다는 말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이 죄악시 되었던 적이 없죠. 또 성경은 자주 자식을 많이 낳는 일이 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타락 이후에 출산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의 수고, 고통이 더할 거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출산할 때 여자들에게 고통이 더 심해졌구나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레위기를 보니까 이 더해지는 고통에는 더러워짐이라는 위험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출산에 큰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 가장 큰 위험은 산모를 부정하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을 아주 큰 위험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산으로 왜 산모가 부정해지는 것일까? 그 실마리가 본문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똑같은 표현이 5절에도 반복되어서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때의 부정은 월경할 때의 부정, 곧 생리로 인한 부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월경 때는 왜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언급으로 찾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5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5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레위기 15장에는 몸에 유출이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9절부터는 여자의 몸에서 유출이 있는 경우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아래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라고 해서 그 19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나오게 되죠. 여기 불결기라고 번역된 것은 각주에 보시면 생리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이하는 생리기간을 넘어서는 유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9절 이하는 생리기간의 유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있듯 여자에게 생리가 시작이 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여기서도 실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기는 일인데 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부정함이 생기는가?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피에 대한 성경의 특별한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에 보면 피에 대한 주의사항이 언급되고 있죠.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은 모세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셨었죠. 보면 죽는다고. 그런데 지금 모세한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들이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뜻이죠. 자, 누구에게 그러냐 하면 피를 먹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피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아래 14절에도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생명을 빼앗는 일이 아주 엄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뺏고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죠. 자, 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일을 아주 혐오하시는데 바로 피가 생명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생명은 더없이 고귀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에서 피도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피는 먹을 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죽어서 몸에서 피가 흘렀던 사체도 그것을 먹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일, 그런 것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자, 피가 흘렀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접촉도 금지되고 금기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빠져나가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된다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곧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월경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생명의 유출을 뜻하는 것이죠. 자, 생명의 유출,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 다가서는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에 다가서는 일은 더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산 때도 피가 많이 흐르니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저 피만이 아니죠. 다시 레위기 15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19절부터는 여자의 경우였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남자에게 해당하는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와 있죠. 먼저 2절부터 15절은 아마도 성병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들을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성관계를 할 때 정액을 배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피가 아니지만 몸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무언가 빠져나가는 일 자체를 이제 부정함과 관계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자, 성행위 자체가 부정함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어쩌자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대체 우리 보고 생육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으려면 생육할 수 없고 생육하려면 부정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러시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한쪽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해지지 않게 하려면 생육하라는 말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부정한 것을 인정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모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희는 더럽혀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혀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이를 갖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부부는 부정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방식으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루 지나면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부정함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묘한 전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함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대한데 다시 정결해지는 일은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는 경우가 여자에게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경의 경우입니다. 여자가 생리를 하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생리 중인 여자가 누운 곳, 앉은 곳은 다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곳을 건드려도 건드린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물로 씻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을 하는 남자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피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데 의외로 월경을 한 당사자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게 되어 7일 동안 이 부정함이 계속되는데 이제 7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는 옷을 빨 필요도 없고 몸을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에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씻고 닦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정함이라는 상태를 7일 동안 견뎌내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조심하라고 레위가 이 부정함의 문제를 다섯 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해결되는 방식이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부정함에 대한 성경의 아주 독특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함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할 때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대체 원인이 뭐였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누가 뭘 잘못했을까? 어쨌든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그 원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부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존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없으면 월경도 안 하고 성행위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죄를 짓는 자신의 상태를 실감하게 될 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예 하나님이 이런 거지 같은 존재 아예 거둬가 버리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처럼 이 부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함이라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원인 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한 시간을 견디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남자하고 다르게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 뭐 이런 원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이렇게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의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직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막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지만 인간에게 부정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의 특별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부정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더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이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사람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더러움을 동반합니다. 움직임에 행동할 때마다 사고도 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쩌려고 하시는가?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꾸 죽음과 관계하며 부정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겠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부정함을 견뎌 정결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버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슨 나쁜 것을 없애는 과정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인생 우리의 인생은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트릴 정도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자, 죄 짓는 것이 싫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고쳐내라고 아니면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칠 일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정함을 견디며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함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 부정함이란 감수하고 넘어서야 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면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지 죄를 지으면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때가 타 더러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의 부정함을 괴로워할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주의 방식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가만히 그 15장 19절부터의 월경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인이 생리 중일 때 부정함을 피하려면 자,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가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이 여인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옆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절대 그 여인이 닿은 곳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 접촉해서도 안 되죠. 자, 우리 시대에는 생리휴가라는 것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힘들면 하루 쉬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생리휴가가 7일 있는 셈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이 여인을 아예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당신은 저리 가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의 주역은 그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중심에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해 동선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2장의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모는 40일 또는 80일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아무도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장면을 떠올려 보니 더 오래 부정하다고 그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더 오랫동안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쉬며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노동력으로 남자의 가치를 더 쳐주었는지는 몰라도 실은 여자의 경우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부정에 대한 규정이 이처럼 부정한 사람을 내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역시 인간의 부정함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부정하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쳐다보실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쳐다보실까요? 마치 신체 검사라도 하듯 목욕을 했는데 왜 귀 뒤는 그렇게 아직 때가 묻어 있는 거냐 이런 걸 찾아내실까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이런 식으로 상상합니다. 자, 하나님이 대뜸 호통이라도 치시면서 넌 대체 어떻게 살다 온 거냐? 왜 그 꼴인지 다 이신짓고 해라 이렇게 꾸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이제까지 행한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를 꾸짖으실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레위기는 이와는 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우리를 치워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더러운 본성, 우리가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을 아주 싫어하시지만 그것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옆에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3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12장 8절에서도 아주 간결하게 그분의 뜻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걸핏하면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쓸데없는 것에 귀한 생명을 허비하고 마는, 다 그렇게 흘려버리고 마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부정한 존재에게 너희에게 정결이라는 문이 열려있다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에 끌려가지 말고 너희는 내 곁에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떨 때면 우리가 참 괜찮은 존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삶의 이유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늘 더러움에 빠져 헤매이는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결함에 이르는 이 기나긴 과정을 내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니 때로는 부정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러움에 묻히지 않고 주께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니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